사도행전 20장. 지난 시간까지 우리 로마서를 다 봤고요.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3차 전도여행 마지막이에요. 이제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다시금 이 고린 지금 현재 로마서를 쓰고 있던 곳이 어디였죠? 고린도였잖아요. 고린도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로 배를 타고서 이쪽 뭐 밀레도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아서 걸어서 마케도냐 지방 북쪽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마케도냐 지방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왔고요. 드로아에서 사람들을 이제 뭐 아소나 밀레도레나 미돌레도나 미돌레네나 입이 잘안 돼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섬들을 여러 지역들 자기가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거쳐갔던 곳들 아니면 거기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면서 교회들을 강건하게 하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드로아에 와 있어요. 드로아에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거죠. 그 주간의 첫날에 있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언제일까요? 주일인 거죠, 주일.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날 밤에 이제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떡을 뗀다는 말이 뭘까요? 밥 먹기 위해서? 성찬이죠, 성찬. 근데 이게 이 7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7절에서 떡을 떼는 게 나오잖아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떡은 언제 떼어요? 11절에서 떼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러니까 7절과 11절에 떡을 떼는 내용들을 두고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 안에 유두고의 사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잘 많이 사용하는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인데, 샌드위치 구조의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내용이 뭔가요? 빵인가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인가요? 샌드위치 안에 계란이 있으면 뭐예요? 계란 샌드위치. 햄이 있으면 햄 샌드위치. 그쵸? 제가 그 내용을 배고프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떡을 떼는 일,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찬이라는 것을 저희 교회는 성찬 지난달부터 했잖아요. 1년 반을 쉬다가 정말로 감격이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매달 해요. 매달 하는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어요. 매주 예배와 성찬과 애찬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매주 합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걸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지금 저희도 매주 하면 좋은데 왜 못하냐 하면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너무 그냥 매주 하니까 생각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한번 해도 너무 자주 한다고 이거 뭐 그냥 매주 하는 거 매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사실 겁이 나요. 그래서 꼭 성찬이 있기 바로 전주에는 그 다음 주에 성찬이 있다는 것을 광고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권고하는 거죠. 왜요? 성찬이 왜 중요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성찬은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새기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큼 성찬도 똑같은 것만큼의 중요성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왜 중요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그럼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두고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아시겠죠? 밤을 새워서. 저는 이때까지 제 설교를 듣고 들으면서 조시는 분들은 가끔 봤지만 졸다가 넘어지거나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넘어져서 죽으신 분도 없어요, 아직. 근데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떨어져서. 근데 죽었다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나는데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유두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끝났고 슬픔과 비통함이 있어야 되는 곳에 10절 마지막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찬이 뭐예요?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요. 그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유두고 사건이 그저 단순히, 야, 죽은 사람을 살렸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내용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밤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절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두고 살아난 것과 성찬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성찬을 통해서 뭐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죠. 아, 난 떡과 잔을 먹어서 배부르다. 고린도 교인처럼 술 취해서 와, 나는 좋다. 난 배부르다. 다른 사람이든 말든 말, 나는 떡 먹었다, 빵 먹었다. 이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위로가 아니라,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나에게 역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밀레도를 향합니다. 밀레도로 가서 계속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밀레도, 아소, 그 다음에 미둘레네, 그 다음에 사모를 들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밀레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에베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에베소를 안 들려요. 왜 에베소를 안 들렸을까요? 그 전에 갈때 3차 전도여행으로 가면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왔잖아요. 에베소에 왔을 때큰 소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아, 그러면서 신사는 섬기는 사람들하고 소동이 있어서 거기를 들르지 않고 바로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서 이제 밀레도로 넘어왔습니다. 에베소를 그냥 관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17절 이후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마지막에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누가 가서 요한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얼마 동안? 31절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설교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너희 에베소 교회에 내가 3년 동안이나 있었다.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설교하고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안 돼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 거죠. 19절에 보면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계속했던 것들을 쭉 겸손과 눈물로 했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과 눈물은 눈물이 복수형으로 쓰이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가 겸손해 매도 맞고 로마인이지만 핍박도 당하고 유대인이지만 차별도 당하고 그러면서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대요. 시험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얘기를 일부러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시험과 같은 시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죠? 우리도 맨날 당하는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항상 걸리는 거죠. 그 시험 앞에 있단 말이죠. 우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과 같은 시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당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또 무슨 시험 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받쳐줄 거다. 성경을 인용해요, 사탄이. 그래서 받쳐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존경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세상도 요구하고 우리끼리도 충분히 그러잖아요. 어떤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되죠. 어떻게? 바울이 사역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겸손과 눈물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 흘리시잖아요. 눈물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고난받으시고 힘들어하셨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부분이 있던 거죠. 마지막 시험은요. 나한테 절해라.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나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따가 21절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전체가 다 주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나도 이제 시험에서 이긴 자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시험에서 이긴 자인데 나는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굉장히 약했는데요. 다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도의 삶에서는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시험을 이겨서, 아, 내가 이만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날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신 그 믿음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기쁘게 이 길을 갈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21절부터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22, 10. 22절과 21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니까 분명히 그러잖아요.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이 회개가 없는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란 말이죠. 우리는 이미 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이켰으면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돌이켰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 회개와 믿음은 항상 성도는 따라 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그걸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항상 나를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경배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 모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했던 부분은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자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도 다 있어요.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진 자답게 상속자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다 받았으면 그거 받은 것을 받은 자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난 다 받았는데 뭐 써먹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잘 못 써먹을 때 아들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걸 야곱서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러죠? 아들이 아니래요. 우리는 다 징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있고 그 회개와 믿음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 회개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28절부터 고별 설교들이 나옵니다. 28절을 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사역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에 잡혀서 다스리고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감독할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 감독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감독자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양떼를 공격하는 이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밖에서부터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밖으로부터 이리는 양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잡아먹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보살피는 거죠. 양에게 감언이사라고 좋게 만들어서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런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를 바라볼 때, 감독자들을 바라볼 때, 목사나 장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이익을 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가? 우리의 목사는 아니잖아요. 목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서는 똑같은 양이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죠. 목자는 한 분. 양은, 성도는 양. 그러면 목사는 뭐냐? 그 양 키우는데 보면 목자가 끌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 목자래요. 그 목사를 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 양 만들어서 자기가 잡아먹으러 하는 건 일이고, 개는 목자에게로 양을 계속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거죠. 목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개도 목자에게서 나오는 꼴을 먹는 거고요.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나 감독자들이 양을 자기의 양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한다면 그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라는 거죠.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배를 채우는 목자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않는 양, 그 1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라고 바르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죽이라 그러면 안 되나? 쫓아내야죠,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죠. 아유, 내가 싫어서 내가 떠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할때안 되는 선에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떠날 수 있겠죠. 바로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외부로 들어오는 그 이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 외부로부터 이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래요? 여러분 중에 장로들 중이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따르게 한대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한대요? 어그러진, 잘못된 말을 하는 거죠.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예수, 목자를 따르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가문이설들. 복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병낫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성공한다라든지,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죠. 어떤 것까지 것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가르칠 것 이상의 내용들을, 이단들이 가르칠 것 이상들, 난뭐 환상을 봤다, 뭐 예언을 들었다, 병이 나았다, 이런 것들로 가르칠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거죠.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내 눈이 좋아하는 것, 내 이성에 맞는 것, 내 판단에 옳게 보이는 것, 이 길, 큰 길, 그걸 이제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훨씬 더 좋아해요. 그 길에 우리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요. 오히려 내 본성을 거스려야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땐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아무리 좋아도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31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 내가 이제 3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라 그래요? 그가 바울이 그들을 가르칠 때 눈물로 탄식하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준 그 이상의 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 거기까지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다른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내가 있는지 항상 살펴서 말씀이 그 복음에 맞는지 저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올바른지 여러분들은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들으셔야 되고, 그 목사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나도 그 복음의, 그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회개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보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수요일날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를 격려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으쌰으쌰 모여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이 일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눈물과 탄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눈물과 탄식, 또 기쁨과 감격,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과 많은 유혹 앞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기가 그 복음을 위하여 눈물과 회개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간권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조금 못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 주님,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이며 그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일 때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